오늘부터 이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7주 정도 감사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감사에 대한 책을 보니까는 제 마음이 더 심령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설교에 이렇게 처음 포두를 어떻게 말을 할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시면서 지난주 7주 동안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자기에게 유익했고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성도의 삶 순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 집사님은 교제, 정직, 용서, 위로, 권면, 인정, 돕기, 이렇게 일곱 가지를 다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속에 기록이 되고 내 삶에 유익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 한 2주 정도 감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 뇌 속에서 베타 엔돌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베타 엔돌핀은 뭐냐고 하면은, 그 우리 몰핀을 맞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 몰핀이나 몰핀의 300배가 되는 베타 엔돌핀이 돌면은 그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새로워지고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육신에 감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항상 그 주일 예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가장 좋은 맛있는 밥상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또 영적으로 제 마음이 촉촉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는 저희들 육신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케 합니다. 오늘부터 이 감사에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제목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당하고 있는 환경이나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전혀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지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이스라엘 상황이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상황은 어떠냐면은, 조금 있으면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은 상황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따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악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벌받는 이유가,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에 있는 악한 사람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은 유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왜 벌받지 않고 잘 사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바벨론은 악한 이방인인데 덜 악한 유대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또 악인을 통해서 왜 선한, 덜 악한 거죠? 덜 악한 유대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하박국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응답드렸던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지금 우리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니 악인이 세상에서 잘 살는지 모르지만은 그 악인의 죽음은 죽음뿐이다. 세상 속에 불공평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불공평한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지금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이며 내가 살고 있으면 더욱더 생명력 있게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에 처한 삶이 무엇인가? 과연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광 목사가 이렇게 보면은 평생 감사 책이 있는데요. 저게 2007년인가 8년에 나오는데 4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40만 부가 넘게 팔리니까 뭐 이렇게 보급판이라고 조그맣게 책을 내서 싸게 또 이렇게 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평생 감사의 열 번째 감사 제목이 뭐냐면은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목을 보면은 이 전광 목사가 미국에 목회할 때의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을 때 어느 전도사님으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랴부랴 이렇게 병원으로 가봤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이미 심각한 사고를 당했고 큰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의식이 불명이었습니다. 정광 목사가 그 환자 손을 꼭 붙들고 누워있는 환자를 꼭 깨워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6시에 되는 날 환자가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가 끝나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자기가 깨어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정광 목사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병원에 있는 환자는 흑인 지역에 거주해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들이 들어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 그냥 탕탕하는 소리가 들렸고 자기는 그냥 의식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의식을 잃어서 조금 이렇게 의식을 깨어다 보니까는 수술실이었는데 병원 수술실인 것 같은데 의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힘들겠는데. 그리고 이제 마취가 이렇게 들어가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마취가 이제 풀리고 난 다음에 어떤 또 의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살겠네, 의식이 돌아오네. 근데 그 소리에 자기가 힘을 얻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숨을 쉬게 되고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살아서 가족을 대하게 된 것을 난생 처음으로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죽음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그리고 우리 혈액 속에 이 혈액이 이렇게 피가 도는데 그 피가 도는 것이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숨쉬는 횟수는 2만 3천 번 정도 됩니다. 만약에 심장이 잘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한국의 경우에는 인공심장을 달아서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런데 인공심장을 달아도 약 3년 정도 살 수 있는 확률이 85%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심장을 다는데 한국의 경우에 그 가격이 약 한 10만 불 정도 됩니다. 미국은 더 비쌀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호흡을 못해서 이렇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루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이 300불 정도 됩니다. 호흡을 못하면은 그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300불을 들여서 산소를 공급해서 공급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혈액이 또 잘 돌지 않으면은 혈액을 공급하는데, 혈액을 수속을 하는데, 이 혈액 수속 비용도 한 달에 3,000불 정도 듭니다. 이 살아있다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하게 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그 살아있는 자체의 이 모습이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어마어마한 가격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루 살아있는 그 모습을 가격으로 매긴다면 그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제 조카가 그 감기 때문에 감기가 심해져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 감염이 돼서 ICU에 한 7주간에, 1주간 있었거든요. 7일간. 근데 7일간 있었는데 병원비가 20만 불이 넘게 나왔습니다. 죽음에 처하게 되면은 삶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입니다. 죽음에 처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다는 것은 생산적인 것을 말합니다. 삶 자체가 어떤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지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산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감사한다고 그 전에 세상을 바라보고 보니까는 악인들이 판을 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 같으니까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는 거 보니까는 머리를 들고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세상은 불공평하고 악인들이 판치는 그리고 악인들이 더 잘되는 세상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하여도 죽음의 끝이 있을 것이고 의인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그 계속해서 산다는 죽음의 끝이 없이 죽음을 넘어서 산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살아도 살아있어도 언젠가는 곧 죽을 것이고 죽음의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된 백성은 죽음의 끝이 오더라도 그 끝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 삶이 계속 연장되어야 하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그 말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구원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나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고 크게 열렸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다른 아내보다 더 두 배의 많은 재산을 이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재산이 많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이 한나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 제사장은 그 여인이 술 취한 줄 알고 왜 이렇게 이 성전에서 술 취했느냐 그렇게 나무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슬퍼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이 허락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한나는 아멘 하면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근심의 빛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임신한 자녀가 사무엘인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드린 첫 번째 모습이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의 첫 제목이 첫 소절이 1절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나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아이를 낳는 기쁨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불임 나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그런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 이제 불임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 여인으로서 이 방향이 전환되고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 자체가 온전히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불임에서 아이를 낳는 열미로 바뀌었습니다. 고통 중에 임하였던 그 고통이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이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싹트게 하는 것이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겠다고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구원된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고 전환이 되면은 매일매일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삶에 대해서 내려놨는데 또 다음날 되니까 또 하나님께 또 주시고 또 그날도 또 내려놨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다른 것을 주시니까 매일매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휴스턴으로 하나님께 가라고 했을 때 이제 휴스턴 사역지를 갈 때 처음에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휴스턴의 상황이나 사역지가 훨씬 더 환경이 좋은 상황인데도 이 캘리포니아 상황이 너무 저에게 익숙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내가 휴스턴 가기를 꺼려하나 라고 생각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실 때 목사로 부르실 때 한국에서 미국에 왔을 때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있으면서 이 7년 동안에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목회할 때도 이제 힘든 목회하다가 성도들도 저를 섬기게 되고 너무 이제 목회가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삶 자체에서도 전부 다 되게 편하게 되니까 이제 더 휴스턴으로 가게 되는 것, 불편한 생각에 가게 되는 것을 제가 꺼려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는 떠오르는 것이 이 캘리포니아에 살 수 있을 때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캘리포니아 기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그 다음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형편들, 그리고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휴스턴으로 갈 때 이 캘리포니아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준비가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삶을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내려놓았는데 또 채워주시니까 매일매일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성경의 말씀처럼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지금이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구원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 땅의 삶이 달라집니다. 구원의 감사가 시작이 되면은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모두 구원의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